출애굽기 오늘도 이 대제사장의 옷과 또 대제사장의 임직식 28장 출애굽기 28장 29장 오늘 저희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지난번에 다 저희가 못 끝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죠. 그러면 29장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띠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28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절차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 제사장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과 그 대제사장이 하는 임무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니까 만민 제사장이죠.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저희의 그 구원의 현실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얻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의 그 영원한 천국에 속한 현실을 또 보게 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제사장 옷들을 쭉 지금 옷을 보아왔는데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관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봤고 그리고 그 관 앞에 정금 패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봐서 웬만한 그 대제사장의 옷에 관해서는 다 흩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그러면 지금 이런 제사장들 또 특히 대제사장이 구약 수준에서 앞으로 올 그 참 대제사장 즉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결론을 예수님으로 끝을 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약에서도 지금 이 흉패 앞에다 달고 지금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들, 특히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그 제사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뚜렷하게 구약에서부터 그런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4장에도 한번 가보죠.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금 쭉 봤는데, 레위기 4장에 가보시면, 4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열을 입게 하였으면, 백성에게 그 guilt, 영어로 하면 guilt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데 백성에게도 연관이 되는 이런 지금 개념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죄를 짓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대제사장이 돼야죠. 즉,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구약 수준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제 천국의 새 사람의 현실을 구약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현실을 지금 예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천국 백성들, 즉, 천국 백성들이면 다 제사장인데, 다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제 그들은 흠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씻기고, 그래갖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도 이제 천국에 도달하면 의로워지죠, 완전하게. 그러나 그렇게 흠이 없는 자라, 즉 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천국 현실, 그 죄가 없는 현실을 구약에서는 또 어떤 수준에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즉, 예표 수준에서는 항상 세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한 명도 못 찾죠. 그러니 그거를 예표 수준에서 지금 표현하시는 구약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 그랬을 때 육체적인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몸에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구약 수준에서는 이렇게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죄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물론 그것이 이제 구약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죄가 없이 만들었지만, 또 구약 수준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도 없고, 그 육체가 다치는 일도 없고, 병에 걸리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썩는 일도 없고. 그러나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죄의 그 현실의 그 결과의 모습이 구약에서 육체적으로 보여질 때 이런 병도 생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신약으로까지 그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을 때 몸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죄가 해결이 안된 거냐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서 지금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몸이 상하는 모습은 죄의 결과예요. 죄라는 것이 아예 안 들어왔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수 없고 하는 이런 수준은 이제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것을 좀잘 이해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제사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흠이 없어야 되므로 그것을 구약에서 세상 수준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천국의 참 새 사람의 모습, 천국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참 모습은 이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감히 흠이 있다,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손에 못자죽이라 그래야 되나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즉,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부활한 영화로운 몸. 그래서 병도 걸리지 않고, 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죄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몸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 천국의 참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인간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담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완전하게 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님 되심도 담죠. 그러나 완전하게 닮아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죠. 말라기 3장에 가셔서, 말라기 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는데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게 됐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메시아, 즉 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이 둘로 보여지는데, 우선 깨끗하게 하는 일과 고치시는 일이죠.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일과 고치시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감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사로 드려 모든 백성의 하나님께 나아감, 즉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완전하게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뭐 제사라고 불렀을 때 예배를, 그거를 잘 설명을 하면 뭐 꼭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의 제사같이 지금 피가 흘려져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드려야 되는 제사는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가는 길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데색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이라 지금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런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천국의 그 지성소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는데 구약 수준이 아니에요. 구약 같으면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하나님께 나아감은 그런 구약 수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희도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즉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뒤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렸죠.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몇 군데 더 보죠. 그 내용을.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8절 거기에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다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 번 다시 죽는 게 아니죠.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이 대제사장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인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성소에 그것도 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뭐야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깨끗하게 하시는 일도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전에 오셔서 왜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그런 직분으로서 직분을 맡으신 분으로서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하는 일도 많으시고 또 선지자로서 하는 일도 많으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실 때 예수님이 뭘 하시고 뭘 지금 이루시는가 이런 걸 보실 때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신다는 그 개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약하고 연결해서 뚜렷하게 지금 뭘 하시는지 알죠. 누가복음 3장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여기에 그 세례 받으시는 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우리가 20, 아니 저 뭐야 출애굽기 29장에 그 대제사장이 임직식 받는 이런 그렇게 해갖고 임직식을 해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것을 구원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삶에서도 지금 그런 현실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30살이 되셔서 그래갖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가르치시고 하는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감당을 하시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죠. 유대왕 헤롯 때에 마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해서 쭉 읽으시면 이제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즉 제사장의 세례를 받는 거죠. 제사장이 내려오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권세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가 지금 구약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더니 참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자기가 그 권세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건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그럼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요. 하늘이라 그러면 이제 다 인정을 해야 되죠. 그죠?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르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권세로 받아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올때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벌써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네요.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죠. 그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근데 기름이 성령님이죠. 신약에 와서.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도 구분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목사도 안수를 받아야 되고 장로도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수받는 모습은 또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분하는 모습이죠. 전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얘는 이제 뭐 장로로서 일하는 자로 내가 거룩하게 한다. 즉 구분시킨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위임받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3절. 여기도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것도 괜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실 때 몇 살이라고요? 30세. 근데 여기도 제사장들을 이제 30세 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말라기 3장에서 봤는데 이 참 대제사장 깨끗하게 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즉 더럽힌 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문둥병자 고치시고 병든 자, 더럽힌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도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즉 깨끗게 하시는 거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또 이 내용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그때에 1절에 우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르니까 이제 또 안식일에 뭐 어쩐다, 이제. 하는데 3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 아니하였으리라. 즉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거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구약 수준에서도 대제사장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정죄하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한 군데만 더 보고 요한복음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나는 온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화를 내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또 완전한 제물로 바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예수님이 다예요. 그렇게 하여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신약에 와서는 이제 뚜렷하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 구약과 이제 큰 차이를 두죠. 구약에서도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는 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 대제사장이 대표를 하여 나가는데 대표죠. 진짜 글자대로 혼자 나가는데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참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훨씬 더 영원한 수준, 천국 수준. 그러나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과 이런 그 하는 일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심이 너무나 뭐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그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 사이에 이 말이 뭐예요? 즉 성전 안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 촛대는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3장이래. 그 20절 그 밑에 2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대제사장이 됨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누구냐?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느냐? 뭐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은 진리를 성경이 말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부름을 받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이 다 이제 뚜렷해진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누구냐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냐를 항상 잊어버리는 것만 해갖고 다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또 세상에서 누구냐는 또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구냐는 잊어버리는데 세상에서 누구냐는 그냥 또 너무나 뚜렷하게 또 인식을 하고 살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죠. 이걸 잊어버리고 이 천국에서 누구냐를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지면 너무나 뚜렷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처음에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에. 근데 요한계시록이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끔 좀 완전하게 이루셨잖아요. 7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옷을 입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룩한 옷이죠. 즉 영광의 옷, 의의 옷. 왜? 피에 씻었다. 죄가 다 씻어진 옷. 제사장의 옷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성전에서 섬기시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무슨 모습이에요? 장막, 성막, 성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전도 그렇게 장막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로 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영적 부활 이제 구원받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예,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성경은 계속 이 제사장, 왕 합쳐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끝을 내죠. 즉 이 대제사장으로서 일할 때에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즉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이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일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너무 이, 뭐야, 스토크가 돼갖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뭘 이루시는 거냐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많이 얘기한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어떻게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 얘기해도 모자르지. 그러나, 그렇게 하셔서 뭘 이루시는 거냐. 천국 현실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 지옥 안 갔어. 지옥 안 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 안 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지옥 안 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해피 해피인데 뭐야? 광야 아니야, 광야. 그게 뭐가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좋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래서 이 요즘 이 뭐야? 기독교 메시지라는 게 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느냐에 너무 초점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죄를 가려져야 수치가 씻어져야.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으로서 수치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으로서 옷이 다 벗겨지는, 물론 아직도 그 세상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죠. 뭐 옷이 우리가 지금 뭐 벗겨졌다고 뭐 수치가 하나.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지 하나님 앞에서 수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거벗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죠. 그 나눠 가질 때 했을 때 누가 한 명이 다 갖는 식으로 되지 찢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을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너무나 기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로 끝을 내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제사장 얘기를 하려면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나 또 옷을 입는 걸 할 때는 꼭 빼놓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아내예요. 즉 신부로서 또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두 개만 계속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성경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사장, 하나님의 신부 이것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거래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구원 역사가 다 나오죠. 천국은 뭐예요? 즉 이 복음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치를 베푼 임금.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오라.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 종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라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또 보내는데 안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아 죽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군대를 보내서 다 망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누구든지 다 만나면 오라. 이게 이제 신약세인데 그러나 그렇게 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나 와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이 바로 신부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옷 그래서 요즘은 또 뭐 이게 신부 옷이 막 색깔이 바뀌고 뭐 패션이 돼갖고 뭐 어쩌고도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 신부 옷이 상징하는 게 지금 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얀 옷. 그래서 이 참 성경적으로 하얀 옷인데 뭐 요즘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자기가 예쁘게 보이면 되는 것 같지. 그래서 가리면 가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요즘은 또 뭐, 또 이상해지더라고, 옷들이. 결혼식 예복이. 어쨌든 뭐, 요즘 와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게 의미가 있는 걸 상징하려고 하는 거면, 좀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뇨? 예수님을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참 그 예배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지금 하나님과 결혼식이 끝나고 지금 이 피로연에서 기쁜 그 잔치를 벌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근데 예, 좀 그래요. 좀 정말 이게 엄청난 기쁨인데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가 질문을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들과 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보며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고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움으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제사장들이 된 저희들 우리들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의 현실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뜨거운 기쁜 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